여러분, 집 떠나 있는 나그네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본향 찾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집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그리운 것이 그 따뜻한, 그런 아늑한, 편안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 없고 그저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수 있고 또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로 늘 표현하고 살진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또 언제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 올라오지 않으면 우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장막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막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신 예언이죠. 이 절기들은 말이죠. 한 번에 한 번씩 적용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예언하고 또한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 제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요제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누룩이 빠진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생활을, 죄를 용서받은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 제도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속을 얻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열두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진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사실은 한 시대의 한 사건의 한 절기씩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가 지난 다음에 4개월의 긴 기간을 지난 다음에 또 가을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 40일, 또 40년, 또 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련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시험과 고난에 대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넉달 동안 기간이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1260년 동안,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긴 여름 동안의 핍박 기간을 지나면서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을 지나는 그 역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 이후부터 긴 여름의 기간이 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넉달 동안의 기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가르치는 재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언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절기의 제일 마지막이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죽었던 의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살아있는 의인들과 합쳐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서 하늘로 승천하는 자들에게 장막절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장막절이란 이런 그 어귀만 생각만 해도 제 콧날이 시큰하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전혀 아무런 과장도 없이 저는 하늘을 사모합니다. 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한 장막절을 사모합니다. 저는 속히 하늘 본향 집에 돌아가는 날을 저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는 먹고 노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가. 먹고 노는 일이면 다인 줄 알아요. 피곤하면 들어놓고 자고 아침에 와서 또 먹을 걸 조르고 먹으면 또 나가서 친구와 놀고. 그렇죠? 그렇게 지내면서 또 엄마 아빠에게 시장에 가서 사탕을 캔디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다가 엄마 아빠가 안 돼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서 전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점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합니다. 교육이 있는 것을 배우고 학교가 있는 것을 배우고 선생이 있는 것을 배우고 친구를 배우고 나중에 부모들보다 친구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성장의 경험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서 점점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해하고 나중에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우주의 이 중심인 곳에 하늘에 우리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다가 아니라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나중에 우리가 헤어져 있던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하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하늘 본향과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면 대속죄일날 죄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장막절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드디어 마지막에 구속의 경험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장막절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막절 하면 아 유대인들의 그저 절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막절에 그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 장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장막절이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단어가 되고 정말 장막절을 지킬 것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영원히 오는 하늘 장막을 고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 하늘 장막을 고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그저 잠깐 있다가 가는 유랑인 그런 스트레인저, 나그네라고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또 제일 마지막 장들인 21장과 22장에는요. 이 장막절에 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장막절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이 여기 있는 요 대목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어이쿠 큰일 났네. 내 거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옛날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다는 세상에 있는 세속된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교황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상한 짐승이 몸은 표범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가 일곱이면 뿔이 열이고 그 뿔들의 면류관이 있고 그런 이상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요. 물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죠. 마지막에 바벨론의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요한계시록은 물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배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어요? 육지에서 받고 있어요? 섬에서 받고 있어요? 섬에서. 헬라 그리스 나라 바로 옆에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밤모란 섬에 지금 유배당에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계시를 받을 때 지금 그가 계시에서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중해를 보면서 계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은 마치 지중해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계시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다가 파도가 팍 몰려와서 거기에 있는 참 그 이 바위들의 툭툭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다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행가 가운데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할 때 유행가 가사나 이런 속된 것을 제가 뭐 인용한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 유행가 가사에서 보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가사가 다 있어요. 옛날에 그 유행 가운데죠. 그런 식으로 이저 내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에 못 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 한국 사람의 정서도 있듯이 옛날에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옛날 아담과 하와가 창조 받았을 때 당시처럼 우리가 날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왜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기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하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번역이 잘 됐어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사신단 말입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값없이 주겠다. 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수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목마르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목마르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참된 안식 때문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값없이 죽였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은 왜 값없이 준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값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값이 없어요. 값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선물을 지금 이제 우리 요새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기가 됐죠? 선물은요. 여러분 선물을 남한테 줄 때 선물 포장을 할 때 말이죠. 혹시 실수해가지고 그 가격표를 안 띄고 줬을 때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비싼 거든지 싼 거든지 선물을 포장해서 보냈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딱 받아서 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7불. 그럼 이거 문제가 있죠? 받는 사람이 그건 선물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여기 가격표를 왜 여기 그 그냥 띄지 않고 주었을까? 또 200불 하면 300불 하면 300불짜리라는 그런 비싼 거라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가격표가 떨어지지 않고 선물에 붙은 채로 집에 오면 그걸 뜯어보고서 선물을 뜯어보고서 가격표를 같이 보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가격표 때문에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구원과 나의 보혈은 무엇이라? 값이 없다.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매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값을 매기겠으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 우주를 우리의 것으로 한다는 기업을 받는 그 일에 프라이스 태그를 정가표를 붙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값이 있을 수 있어요? 값 없는 거예요. 우리 억장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것이 내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다. 어린 양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읽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장막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 말씀드렸죠. 장막절만 하면 제 마음이 뭉클한 이유가 장막절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고대하는 것은 한 가지 절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장막절 절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애가 말이죠. 저쪽에서 얻어맞고서 막 울면서 엄마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일하고 있던 엄마가 그저 손을 이렇게 씻고서 말이죠. 이제 소매로 이렇게 하죠. 딱 걔를 안더니 말이죠. 눈물을 탁 쓰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시큰 얻어 터지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눈물 씻기면서 이제 괜찮아 이제 마귀는 없어 내가 영원히 이겼어 괜찮아 우리의 눈물 씻겨주실 때 우리 한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이 있으세요? 우리는 다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제 말이 신감이 좀 안 나시는 모양이네. 우리는 다 한 맺힌 사람들이요. 사실은 저도 세상에서 한이 맺혀 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한 것도 많고 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한이 맺혔다고 맨날 무슨 원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항상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세상의 시련들의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물을 주님께서 소매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실 때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될 것이라. 그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장막절에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에요. 수콧. 수콧이 장막절에 대한 그 히브리어인데 이 수콧이라는 뜻이 말 재밌어요. 이 장막절 수콧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거한다, dwell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장막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거한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거기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에 대한 헬라이 거한다, 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수콧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스케네, 스케네. 이런 헬라 말과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말에서 거기에서 도래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영광이요? 쉐키나 영광. 쉐키나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법궤 위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분 그것이 쉐키나예요. 쉐키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쉐키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성소는 성소를 지으랄 때 그 성소는 말이죠. 사실은 무슨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성소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소가 필요해요? 성소 건물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예?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서 계시면 성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성소가 더 이상 없더라. 왜? 어린 양이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지어달라고 하신 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죄인을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성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매일 오시는데 건물이 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소인데 그래서 성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48장 펴서 보세요. 이건 다 펴셔야 돼요. 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에스겔 4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 35절을 우리 보십시다. 에스겔 48장 35절은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절이죠.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 에스겔이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인 48장 마지막 절인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37절부터 47장과 48장을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에스겔이 뭘 봐요? 계시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을 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새롭게 지은 성전을 보는데 거기 어떻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막 막 나오는데 물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발을 채우더니 무릎 나중에 헤엄칠 만한 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한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에스겔서 그 얘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데 대한 계시예요. 에스겔 마지막에 있는 계시는. 근데 거기에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퀴즈를 내드리면 몇 분이나 이걸 알아맞힐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진 분들은 여기 있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관주 성경 가진 분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게 뭐냐면 The Lord is there. 그게 뭐예요? 장막절이요.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장막절 얘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집에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지구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요. 이 지구에 예루살렘 성전 중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성전인 것을 여기에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러분 집에 갖고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늘 본향에 여러분 정말 돌아가고 싶으세요? 나그네가 여행하고 하다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에스겔서 47장을 보세요 이제 에스겔서 47장 12절 47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게 무슨 나무예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까 생명나무 아니에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에서 생명강수가 나와요.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장막절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장막절 하면 저는 콧날이 시큰하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장막절 하면 옛날 유대인들의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장막절의 뜻을 아는 사람은 콧날이 시큰한 거예요. 가슴이 메이고 왜 우리가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3절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보실래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분깃이 몇 개예요? 두 분깃이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요셉에게는 분깃이 두 개예요. 요셉의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둘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타락한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였어요. 우상 숭배의 상징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상징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14만 4천 얘기를 말씀하실 때 14만 4천이 12지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되는데 거기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오는데 그 지파를 보시면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 단 지파가 빠졌고 누가 들어가세요?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가세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은 요셉은 두 분깃이 있어요. 두 지파의 분깃이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14만 4천의 12지파가 상징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에는 거기는 요셉지파와 그 아들 므낫세 지파 둘이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왕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형제였던 타락한 천사들과 루스벨 마귀에게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요셉은 구원받는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해요. 요셉은. 그리고 또 요셉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서 죽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요. 그들을 불러다가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거기서 양식이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게 양식을 대주는 사람의 상징이요. 그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정말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말씀을 찾지 못해서 헐레벌떡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줌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 요셉의 상징이에요. 그게 마지막 참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해요. 요셉이. 그런데 왜 두 지파인 줄 아십니까? 예? 레위 지파가 빠져요. 왜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여러분 7장 계시록 7장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겨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지파요. 이런 모든 얘기가 사실은 장막절 얘기와 전부 어울려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화합한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했죠. 에베소 5장. 그렇죠?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아 크고다 이 비밀이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참 장막절에 헤어져 있던 부부가 만나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들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 장막절 얘기입니다. 그때는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세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항상 대하며 살게 돼요. 그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장막절이 배고프고 예? 정말 요새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 하는 얘기가 있다. 아 쌀이 고프다. 예? 사랑이 고프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요새. 요새 여러분 요새 한국에 가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아요. 요즘에 새로운 그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해요. 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술이 고프다 그래요. 참나 그 얘기는 참 듣기 싫다고 왜 술이 고파요? 그게? 술이 고프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얼굴이 고파야 합니다. 영생이 고프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고프고 돌아가는 본향이 고프고 새 예루살렘 성이 고파야 합니다.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이 마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목이 마르고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막절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집에서 나와서 이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지붕을 나무 입장으로 엮은 그런 그 임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절 지키며 살았어요. 모든 열매를 전부 따서 바친 다음에, 예? 알곡을 다 거둬서 열매를 다 거둬서 바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잎사귀로 만든 지붕으로 만든 그런 임시 텐트를 치고 그들이 다 나와 살았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요. 우리가 장막절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아니 40년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일찍 죽었을 때 자기 사는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려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막절은 밖에 나와서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에 잘 때 무엇을 봅니까? 잎사귀 잎사귀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렇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지 말고 하늘이 안 보이는 아주 꽉 막힌 집에 살지 말고 그 장막절 때 일주일 동안 밖에 나와서 마당에 텐트를 끌고 살아라. 숭숭 구멍 뚫린 지붕을 통해서 하늘을 보라 이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장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는 집이 너무 좋으면요 집의 지붕의 샨들리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여요. 내가 가진 직장이나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와서 살아라, 나와서. 잎사귀로 지붕을 짓고, 예?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렸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보여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게 지금 무엇에 지금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늘이 이거 보여요. 하늘이 보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고파야 돼요. 하늘이 고파져야 돼요. 그래야 장막절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막혀있는 지붕과 천장을 뚫고서 올라가서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 자기를 불렀고 하늘로 가서 볼 자기가 찾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본향 찾는 사람이라 하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장막절을 사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과 인간적인 것들이 가려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리니. 이것은 초막절이었어요. 장막절이었어요. 장막절이 끝나는 날만 큰 날에 그 명절 끝날에 그것은 이 안식일과 절기의 끝나는 날 절기의 끝나는 날이 절기 안식일 아니에요. 그건 말고 제 7일의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겹쳤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명절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명절 큰 날을 굉장히 크게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때 이 장막절의 그 끝에 이 의미의 놀라운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저 쭉 쳐져가지고 하늘도 그리워하지 않고 의도 그리워하지 않는 채 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이 답답하셔서 조용히 그저 올라가셨다가 답답해서 오죽답답했으면 주님께서 성전 앞에 뛰어 올라가서 큰 소리를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이 생명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이것은 앞으로 올 장막절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생명강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배고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 눈물을 좀 씻어줄 수 있으면, 우리 생의 모든 비밀을 좀 주님이 실컷 다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왜 그때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제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왜 그때 제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비밀들을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주님, 왜 그랬어요? 내가 그때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을 너는 볼 수 없었지? 하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때, 그게 장막절입니다. 전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장막절날,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나 내게로 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장막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가 콸콸콸콸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먹고서 죽지 아니할 생명나무 과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같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늘 돌아갈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목마르고 배가 고파오니 주님이시여, 주의 약속을 이루사 하늘 본향에 가기 전에 영적으로 저에게 생명강수를 먹여서 저희 목을 축여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이사 저희를 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여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손목 잡아주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승천에 데려가시면서 장막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값없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미디어,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